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9절 전체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느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울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네, 2026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할 때면 올 한 해의 이렇게 목표를 가지죠. 네, 여러분의 올 한 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올 한 해 목표 다이어트? 네. 여러분의 올 한 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흥, 할렐루야. 네.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죠. 네. 부흥 2026, 할렐루야. 네. 요즘에 보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목표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올 한 해가 시작이 되면 목표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것을 이렇게 작심삼일이 되건 뭐 이루건 말건을 떠나서 목표는 많이들 가지고 이렇게 한 해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보면은 사람들이 목표가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물어보면요, 다들 하는 얘기가 그냥 사는 거죠. 예, 그냥 사는 거죠. 뭐 별거 있나요? 그냥 무탈하게 안전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라고 합니다.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꿈이 없는 것이죠. 목적과 목표를 상실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언젠가 이 패역한 세대,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꾸짖으신 적이 있잖아요. 이 세대를 향해서 패역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대를 두고 성경이 패역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패역하다는 영어 성경에는,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untold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untold 뭐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이분은 이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에요. 예. 이분은 이것을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요. 투월드가 무엇 무엇을 향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언투월드, 언이 붙으니까 반대 의미로 어떤 것을 향해 가지 않으려는 성향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향해 가지 않으려는 성향, 이것이 언투월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향해 가지 않으려는 것,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면서 혼란 속에서 이런저런 새로운 사상을 끊임없이 뒤쫓는 세대, 그것에 붙인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에서 깨서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마치면 들어와서 또 밥 먹고 텔레비 보다가 또는 미디어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고 일어나면 또 다시 씻고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밥 먹고 또 텔레비 보다가 잠들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죠. 목적과 목표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과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났으니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그렇지만 오늘날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러한 목적과 목표를 상실한 듯한 이런 모습들이요,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미해져 가고 있다.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목적과 목표를 다시 되찾은 거죠.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야 합니다. 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요, 우리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더 리바이벌 2026이라고 하는 표어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부흥도요,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목적과 목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이 목적, 이 분명한 목적과 목표에 이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흥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이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느헤미야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있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이었나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원수의 방해와 공격을 잘 이겨내는 것이 그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일에 도전을 하자 원수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방해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성벽을 건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원수의 방해와 공격도 잘 이겨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그 일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원수의 방해와 공격에 깨어서 싸워서 이기는 일이에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요 이 일에 있어서 깨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원수의 방해와 공격을 잘 이겨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요, 이 원수의 방해와 공격이 끊이질 않죠. 아주 지독하죠. 아주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부터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요 50여일 만에 성벽 건축을 거의 다 이루어갔습니다. 이 성의 총 길이가요 약 6km 정도 된대요. 실감이 안 나죠? 굉장히 긴 길이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50여일 만에 세웠다는 것은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느헤미야와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최선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최선의 노력의 콜라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최선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기적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최선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최선의 노력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요 그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요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에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로 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나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나뉘어서도 안 됩니다. 힘이 나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함께 어떤 일을 해가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부흥을 향해 가는데요 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집중하고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저는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매우 간단해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요 뭐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 혼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벽 재건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제는 뭐만 달면 된대요? 문짝만 달면 끝난다는 거예요. 성벽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이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산발랏과 원수들이 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요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 리더를 쳐라.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누굴 치냐, 리더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들도 보십시오. 막 싸우지 않아요, 리더를 제거하잖아요. 어제도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간단해, 리더를 데리고 미국으로 와버렸어. 네. 어디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해가지고 미국으로 와.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리더를 제거하는 거예요. 네. 산발랏은 아무리 여론전을 펼치고 겁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해도요 먹히질 않으니까 이제는 다 필요 없다, 느헤미야 한 놈만 죽여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사람을 이렇게 보낸 거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발락과 게셈이 산발락과 이 게셈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전했죠.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만나자. 이 오노평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촌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왜 만나자고 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제 평화협정을 맺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했겠죠. 내가 너 죽여버릴 거니까 나와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자 하면서 뭔가 쏠깃한 제안을 하면서 나오라고 이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3절에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가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들의 꾀를 간파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말한 이 이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이겁니다. 성벽 건축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느헤미야는요 목표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으니 이것을 두고 너희를 만나러 갈 수는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는 오직 이 성벽 건축에만 몰두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냐?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모든 일을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또 누군가의 제안이 또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인가? 아닌가? 그것이 이 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인가? 꼭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라면은요 그런 것들은 거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택과 집중, 여러분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요 성공의 비결이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이라는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라는 목표에 집중을 했고 그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걸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어떻게 하는가? 이 산발랏도요 아주 독해요. 물러서지 않죠. 계속 사람을 보냅니다. 4절에 보니까요 네 번이나 보냈대요. 네 번이나. 와.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러면 좋겠어요. 네 번이나 보냈대. 여러분 원수가 이렇게 집요한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뒤로 돌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얘네가요 굉장히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원수는 끝까지 우리가 넘어갈 때까지 계속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여러분 죄의 유혹이 한번 찾아오고 그냥 가던가요? 아니에요.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유혹에 있어서요 첫 번째 시험은 잘 이깁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안 됩니다. 싫어 하면서 떠나가 하면서 단호하게 이깁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두 번, 세 번, 네 번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은 이기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도 네 번은 다섯 번까지 이겼어요. 여섯 번까지 이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삼손도 딜릴라라는 여인이 그를 유혹할 때 첫 방에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한두 번은요 이기는 듯했어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하니까 그때 넘어가 버린 거예요.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도요, 모압 왕 발락이 그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에게 찾아갔는데 그때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라 해가지고 하나님 가지 말랍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돌아가는 듯했지만 더 높은 사람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찾아가니까, 예, 두 번째로 찾아가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하면서 또 하나 이렇게 또 물어보죠. 그죠? 예.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찾아오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넘어가는 게요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요 알면서도 어떻게 하다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접근해 올 때, 어떤 누군가의 간청을 우리가 받았을 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미안함 때문에, 인간적인 정 때문에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거절을 못하고 끌려갈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지난주에도 만약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마냥 오케이, 마냥 예스만 해서도 안 돼요. 때로는요 노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실망할지라도, 예, 죄에 대해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아닌 어떤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가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럼 원수는 우리의 인정에 호소한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인정에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인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에 호소해서요 아닌 줄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찾아오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누군가로부터 계속 어떤 제안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까? 어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여전히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단호한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소개팅 제안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믿긴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닌다 그럽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그럽니까? 이것도 되게 웃긴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긴 다닌데, 이게 웃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긴 다닌데, 예, 그럽니까? 예, 여러분, 단호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예, 어떤 사람은요 그 소개팅 해준 사람한테 미안해서 나간대. 소개팅 해준 사람한테 미안해서 거절을 못해서 나가서 그냥 밥만 먹고 오려고 한대. 예, 여러분, 그러다가 코 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겁나게 잘생겨가지고 겁나게 이뻐가지고 뿅 가면 어쩌려고 그래. 그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세요. 물론 예의는 갖추십시오. 예, 예의는 갖추시되 단호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아멘입니까? 단호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예. 우리의 문제는요 모르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단호함이 없고, 마음에 정한 마음이 없고, 마음이 우유부단한 거예요. 그게 문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에는 무조건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분명히 하고 분별하고 결단을 내리며 살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또다시 다섯 번째로 이번에 사람을 또 보내는데요, 아주 집요하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봉인하지 않은 편지, 열려있는 편지 하나를 들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편지였는가, 그 내용이 뭐였는가, 우리 6절 7절에 보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가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어.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거예요.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다 보게끔 했다는 거예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민족 저민족 다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그런 소문을 막 퍼뜨리려는 의도가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요, 이 왕을 향해서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다 라는 소문이 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소문에 의하면 느헤미야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한 예언자들까지 이미 준비되었다, 그들이 막 예언까지 하고 다닌다는 것을 이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아마도 무슨 예언이겠습니까? 바로 메시아 예언이겠죠. 유다 백성들 사이에 전해져온 메시아 예언, 곧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날조 조작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왕에게 보고될 거다, 그것이 이제 왕에게 보고될 거다, 그러니 만나서 이야기하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두려운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들죠. 상당히 신경 쓰일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문은요 아주 무서운 공격 수단입니다. 소문은 아주 멀쩡한 사람과 공동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 뉴스에도 보면은요,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하루아침에 매장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죠? 무너진 게 한순간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뭐냐 하면요, 소문 때문에, 소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이 소문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한 사람을 매장시켜버려요,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일주일에 정치인들과 유명인들, 최근에도 연예인과 뭐 유튜버와 정치인과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문 때문에 다 골로 갔어요. 그것이 팩트건 아니건을 떠나서 소문이 그만큼 무서운 공격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요, 많은 경우 소문 때문입니다. 교회가 파괴되는 것도 많은 경우 소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도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이들은요, 이 소문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적도 있죠. 그죠? 그러한 똑같은 소문들이 막 퍼져서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돼가지고, 왕에게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중단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가서 아니야 빨리 가서 해명하고 논쟁하고 그 소문을 막 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에 노란하지 않은 겁니다. 그마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자리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소문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특히 지도자는요, 더더욱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비난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비난을 잘 듣고 잘 돌아보고 수용할 수도 있어야겠지만 또 반대로 그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원수는 이 소문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을 꺾으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느헤미야는요 또 한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아주 단호하게, 그건 네가 지어낸 말이야. 여러분, 누가 그렇게 소문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면요, 그것은 네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요, 먼 눈에는 멋밖에 안 보인다고, 지가 권력에 미쳐 있으니까, 그죠? 권력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먼 눈에는 멋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냐, 그것은 네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선을 그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또한 원수의 계략인 것을 알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요, 원수의 간계를 간파했어요. 여러분, 원수의 계략을 간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의 계략을 이기려면은요, 먼저 그것을 간파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느헤미야는요, 이 원수의 계략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계속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수의 계략의 본질이 뭐였다 그러냐? 두렵게 하고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러분 아까 읽으셨을 때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두렵게 하고자가 계속 반복되었어요. 14절에 두렵게 하고자, 19절에도 두렵게 하고자, 두렵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공격의 목표입니다. 그들로 두렵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그 일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러한 원수의 계략을 분명하게 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일에 말려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원수의 계략인 것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원수의 계략인 것을 간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원수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 바로 그의 중심이 순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요, 우리의 중심을 늘 살펴야 됩니다.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늘 올바르고 순수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원수의 지독한 방해와 공격을 잘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비결이 뭐냐면요, 원수의 그 공격을 간파한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비결이 뭐냐면요, 그는 마음의 동기가 순수했다는 거예요. 딴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딴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와 처신에 있어서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이런저런 흠이 있었다면 여러분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반드시 넘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 때요, 어우 마귀 새끼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 이러시지 마세요. 또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오직 뭐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내가 영광받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드러나고 등등의 이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원수의 공격에 홀라당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일입니다. 곧 마음의 동기, 내가 그것을 왜 하는가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예요.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하고요, 따라오세요. 목표의식, 목적의식, 목적의식도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목표의식은 나름 가지고 있는데요, 목적의식은 잘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이 목적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진정한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가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똑같은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가면은요 결과가 엉뚱한 것으로 터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이것은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의식은 딱 두 개입니다. 나의 영광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네. 내가 왕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목표로 한 그 목표를 향해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요 늘 나의 중심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원수의 어떤 방해와 공격에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르지 않는다 그럼 원수의 방해와 공격이 오면요 대번에 쓰러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러한 이 산발락과 원수들의 공격에도요 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들이 어떻게 하는고 하면 이제 이번에는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부의 첩자를 심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유혹을 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라는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일 것 같은데요. 그가 두문불출한 거예요. 집구석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신경이 쓰이죠. 뭐지?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요 그 바쁜 중에 자리를 떠서 그의 집을 찾아갔다라는 것은요 그가 그만큼 영향력 있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그런 겁니다. 아주 진지하게 아주 무언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처럼 신령한 눈빛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수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마치 이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 또한 뭡니까? 인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또한 원수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영화 같지 않아요? 그가 첩자였던 거예요. 첩자. 그는 도비아에게서 뇌물을 받은 첩자였던 겁니다. 우리 12절에 나오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도비아는 또 언제 그런 짓을 했나. 그럴 수 있는 배경이 뒤에 18절 19절에 또 나와요. 이 도비아가요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들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이랑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중에 상류층들 중에 아는 인맥이 꽤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중요한 사람을 돈으로 매수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마저도 알아차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네, 이런 촉이 발달되기를 바랍니다.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뭐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분별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먼저는요 성경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 스마야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그 안에 숨자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숨자 그래요. 불법을 저지르도록 지금 한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로 하여금 올무에 빠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무언가 낌새를 챈 거예요. 돈 냄새가 난다. 뭔가 지금 돈 냄새가 난다. 이런 낌새를 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는가? 바로 율법으로, 성경으로. 첫 번째로 성경으로. 이것이 성경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성경과 상충하는가? 이것을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또한 느헤미야로 하여금 용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고 뭡니까? 두려움을 불어넣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움을 막 불어넣어. 그러면요 그건 마귀예요. 아멘? 예. 네. 용기, 믿음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고 두렵게 만들어서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분별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 사탄의 미혹이다라는 것을 감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설교와 예언의 메시지가 많이 들려오는데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욱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인지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인지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인지, 좁은 문 좁은 길로 이끄는 것인지 넓은 문 넓은 길로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언뜻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야말로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귀에 굉장히 듣기도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듯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일수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말씀의 눈이 열리시길 바라고요. 그럴 수 있는 성령의 눈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목사님 말이라고 듣고 홀라당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느헤미야가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고, 또 두 번째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는요, 이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 일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급급해 했다, 그러면요, 이 스마야의 유혹에 대번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아, 정말이야? 아, 진짜 오는구나. 안 올 줄 알았는데, 아, 오는구나. 나 도망가야 되겠다. 일명 안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안전의 유혹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다 이러한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능을 부추기는 거예요. 인정을 부추기고 또 뭐예요? 안전의 본능을 부추겨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고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뭐였습니까?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그죠? 인정에 호소하는 것이고요. 또 안전의 유혹. 안전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단호히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이 안전의 유혹까지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나오는데요, 그 예루살렘에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두 차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권면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권면을 듣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두로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이요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스님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스승님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감동이 좋지 않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루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빌립 집사 집에 바울이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들른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예언을 이제 해주는데요.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너무 놀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럼 이것도 다 뭡니까? 인정에 호소하는 것이고 또 안전의 유혹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한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같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안 간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서 무언가를 빼앗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안전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맡긴다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 거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저 생존입니까? 그저 무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웰빙입니까? 안전입니까? 어떤 막연한 성공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입니다. 곧 부흥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과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해야 하는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면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요 그것에 집중합시다. 목숨을 겁시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럼 올 한 해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에 있어서 찾아오는 원수의 방해와 공격에도 깨어서 늘 승리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